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마가복 5장 1절부터 20절에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왔는 자를 주님께서 낫게 하여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던 그 큰 일을 그 대가볼리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하였다는 그 내용을 보았고, 이번 주는 계속하여 고침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한 것은 필요한 것마다 어디든지 가면서, 장소에 관계없습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저희 해당, 그 유대인들의 그 해당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뭐 스쿨도 있고, 지금 애나임 지역에다 보면은 지금 세계에 그 신하고 그 해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 주중에 학교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가르치고, 주님 말씀 하나님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세 번째는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사역이 그 중심이 되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 우리 그 사역자들도 이 세 가지의 그 형태의 그 사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게 주되고, 어떤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게 주되고, 어떤 그런 고치는 거, 우리 기도를 통해 주님으로 하여금 고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또 주된 그런 사역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코스를 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왜 회당장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는가? 또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볼 수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25절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의 믿음은 무엇이며 어떠한 믿음인가? 25절입니다. 열두 해를 주님께서 믿음이라는데 믿음 도대체 무엇이며 어떠한 믿음인가? 그럼 세 번째 질문은 43절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예수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많이 경계하셨는가? 왜?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있다가 이제 저편으로, 그 지난번에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귀신 군대가 들린 자들을 그 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 해서 그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길래, 그래서 갈릴리 그 북쪽에서 저편 남쪽으로 건너서 즉 가브냐움으로 추정됩니다. 가브냐움으로 가서 큰 무리가 그 얘기로 모이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신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가브냐움에서 그래서 바닷가에 배를 타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기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시면, 그는 가보냐면 갈릴리 바다 남쪽이고, 22절에 회당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린다. 회당장이라는 건 유대 그 회당, 거기에 그 이끄는 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인의 그 예배를 또 건물을 관리하고 또는 뭐 그 또 학교도 또 운영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 회당장의 그 위치가 되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거에 복원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이러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러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잔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 헤롯 땅은 그 분봉왕 헤롯의 그 당원들이죠. 그 헤롯 당원들은 사두개인들이죠. 그 영적인 걸 믿지 않은 그들과 함께하여 예수를 죽일 고인은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회당에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회당장은 자연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 위치를 동조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그 미워하고 죽이고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그 적의를 가진 그런 그룹입니다. 그러한 그룹을 가진 회당장인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 왜 엎드렸는가? 그것을 23절에 설명한데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하거나. 즉 자기의 그 딸이 죽게 되었으므로 그 회당장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 영향에서 예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절하는 거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뜻하죠. 다른 말로 하면 긴박한 상황이 결국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했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인생에서 돌이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함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서 결국 주님 나라로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사용한 점을 보면은 그와 같은 그 어려운 시련을 통해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누가 손을 얹습니까? 주님 보고 얹으라고 했습니다.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낫게 해달라는 얘기죠. 병에서 그 구해달라.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하기에는 수동적인 믿음이죠. 자기가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하기 수동적인 믿음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살아있을 동안 손을 얹으라는 시간적으로 이 당회장이 거기에 이렇게 셋업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한테 근데 그 이러한 경우에 많은 것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지만은 그 시간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간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것이 되기 늦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그 온전한 가장 최상의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11장에다 볼 수 있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어서 우리가 그 마르다가 예수 보고 와서 나사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오빠가 그 다음 마르다 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날보다도 한 이틀이 늦게 왔어요. 4일은 지냈는데 마르다가 예수께 쪄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깨닫고 이미 죽고 난 뒤에 왔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 장사 지내가 무덤에 가 있는 나사로를 그 살리시는 그와 같은 죽음을에서 살리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회당장의 그 딸 경우도 그 나사로처럼 이미 죽은 상태지만 그것을 참 다시 살리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 사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그 가는 도중에 혈루증하는 여자.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구약에 그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됐는데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철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철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죠. 여자가 이제 그 달달에 월경하는데 월경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계속 피가 나는 동안 항상 부정하다. 무릇 그 유철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눈은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 같다. 침상이나 그 피 흘린 상태에서 어를 닿지 않은 모든 것이 부정함으로 따라서 예배드리고 성전에도 갈 수 없으면 성전에 가면 그 자리 그 예배드린 그 자리 그 자리도 부정하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자연적으로 사회생활에 그 많은 제약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적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 전혀까지 부정하다.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피를 계속 흘리는 이 환자가 있는데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계론을 받았고 의원에게 계론을 받았다는 얘기는 낫게 해달라고 갔는데 더욱더 나빠졌다는 얘기죠. 일선 것도 다 허비하고 왜냐하면 의원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므로 다 허비하고 아무 효임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더 몸이 약해졌다. 더욱 몸이 약해져서 결국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이 여자로 해서 그 구약에 그 부정하라고 했음 불구하고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여기에도 일어났음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그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손을 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손을 대었습니까? 여자 자신이 대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손을 대면 구원, 그 병의 유출병에 낫게 되려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내가 낫게 되면 이거는 능동적인 믿음이죠. 주님으로 하여금 야이로의 딸을 그 손을 대면 낫게 한다는 그와 같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닿지 않은 능동적인 믿음을 볼 수 있고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히브리 11장일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겠죠. 아직 자기가 유출병을 낫지 않는데 그 유출병을 낫게 해달라는 구원 그것을 바라죠. 그거에 대한 실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28절에 말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 증거 이 자체 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눈을 볼 수 없지만 자기가 유출병이 나은 것을 거기에 대한 증거를 했죠. 28절이 바로 이 유출병을 혈루증을 가진 이 여인의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 낫는다는 믿음.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아. 그러니까 혈루의 근원 이제 피가 흐르는 그 근거지가 완전히 없어짐으로 몸이 낫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근원을 봐야 됩니다. 근원을 보고 주님한테 기도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달으면은 본질이 해결되면 그 여러 가지 그까지들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알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네.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는데 능력에 나가는 것과 군중에서 이렇게 미는 것과 다름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31절 제자들이 여쭤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고 많은 미리들 물어봤는데 주님은 그 와중 중에 나에게 능력이 난 것을 깨달으신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다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12년 동안에 피를 흘렸는데 이렇게 손을 대게 놨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서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너 병이 놓여 건강할지다. 병에서 자유함 삶의 변화를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왔다니까 야이로의 그 전령사들이 왔다는 거죠. 야이로 회당장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미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 이 선생은 예수죠. 를 더 괴롭게 하니까 이 뜻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으니 너무 늦었다. 괴롭게 하나이까 올 필요 없다.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저 전령사들 왔는데 회당장에서 일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나사로가 그 죽고 난 뒤 그것도 믿기 말하는 식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름을 허치 않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12명 제자 중에 이 3명이 주님과 특별한 관계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미 참 그 육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헌화라는 것은 막 그 소동 동료들이죠. 많은 사람 와서 울고 이래서 시끄러운 것과 사람들 울며 심히 통곱함을 보시고 심히 통곱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 풍습에 그 전문적으로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전문적으로 우는 자를 고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울게끔 더욱더 슬픔을 극조를 시키는 그와 같은 것을 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소동하느냐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한다. 그래서 여기 잔다는 것은 육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육적으로 이렇게 그 죽는 그것도 우리 영적으로 보면 결국 자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데살로니가 4장 13절 14절에도 그 자는 거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은 주님의 그 품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그 하늘에서 만든 육에서 영혼 육으로 새로운 사람이 그 올 거라고 그 휴거할 때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여기도 잔다고 얘기했죠. 그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은 주님과 같이 영혼이 살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저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육적으로 먼저 죽은 자들 그 영혼에서 함께 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잔다. 육적으로 그 자지만은 결국은 살아남을 저희가 비웃더라. 이제 비웃을 죽은 게 확실한데 예수가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이 비웃을 때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보내신 후에 야이오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자기와 함께한 자 누굽니까?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 부모죠. 그래 가서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아람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예수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서는 그 아람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음을 타치한 것을 즉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 나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나 마치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12살이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나니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라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할 일이 많이 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구약에서 예언했는 대로 바로 그 소위 그 종유주일 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선포하게 했고 그리고 그 주에 금요일 날에 십자가상의 죽음과 그리고 일요일 날 새벽에 그 부활한 그와 같은 사건에 그 대해서 바로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일러스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너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했고 그러고 나니까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리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라. 주 이름이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때 선포할 때가 있다. 주님 구약에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에 그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경계했다. 얘기하지 말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나 해서 소녀에게 먹을 것 주면서 그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소인을 다시 살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의 여자도 또 살림원의 삶을 변화시키고 12살 소녀도 다시 살리는 그 회당경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 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서 무덤에 나온 귀신들이 귀신 하나도 아니고 수천 명이 들리는 그 무덤에 나온 그자들도 그자도 그 사람도 살리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새 삶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코스로 아는 분을 위해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22절에 회당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해서 왜 회당 중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는가? 이거 첫째 질문은 23절에 답이 있죠.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어린 딸이 죽게 되니까 손을 구원 살리달라고 하는 것. 죽으면서 살리달라고 하기 위해서 땅 아래 엎드리면서 간구가 붙어있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회당장의 그 위치는 주님과의 그 반대 입장에 있는 그 그룹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죽게 더욱더 가까이 오게 가는 그 극한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가깝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5절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은 한 여자의 믿음 무엇인가? 어떤 그 믿음은 28절에 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누가 손을 대면 여자가 손을 대어 또 구원을 얻는다 낳는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죠. 어떠한 형태의 믿음인가? 바로 능동적인 믿음이죠. 야이로의 그 해당자의 믿음은 수동적인 주님께로 하여금 이거는 능동 자기가 탈자는 거. 세 번째 질문 43절에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죄를 많이 경계했는데 왜 많이 경계하시는가? 아직 사해갈 일이 많이 났고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날짜대로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가 바로 소위 말하는 종료주일에 그 십자가상 죽기 전에 그와 같은 때가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화물에 의해서 미리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